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의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아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질문들은 스스로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이죠. 누구나 거의 한 번쯤은 되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누구인지 또 나는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그 부르신 자들에게 향한 뜻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쓴 말씀인데 이 에스겔은 남방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남방 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미 두 차례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다음에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강요하고 그리고 백성 중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1차 포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잡혀갔고 나중에 주전 597년에 유다 내에서 이쯤이면 우리가 이제 바벨론 손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우리와 가까이 있는 애굽과 손을 잡고 연합해서 바벨론을 좀 벗어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친애굽 기류가 형성이 되자 이를 눈치챈 바벨론이 재차 쫓아와서 다시금 유다를 굴복시키고 포로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말씀상으로 볼 때 다니엘과 에스겔 이 두 사람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적국인 이방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신세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보고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대단히 환상적입니다. 보여주신 환상이 대단히 환상적입니다. 요즘 그 영화 만드는 기법이 아주 발달되어서 마치 영화에 있는 그 실사 장면이 아닌 컴퓨터 그래픽인데도 굉장히 실제같이 느껴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로 이 장면을 만든다면 이런 장면이지 않겠는가 하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아주 가득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뼈가 아니라 마른 뼈죠.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한 마른 뼈들이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대언의 능을 얻어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일어나라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뼈들이 저절로 살아서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관절이 맞아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이 일어날 때에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보여주신 환상을 풀어주시는데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서 말라버린 그 마른 뼈에서 생명의 기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마른 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나 소망이 없으며 완전히 끝이라고 여겨진 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질문하시는 것과 또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답을 저희들이 조합을 해보면 생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도저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이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어내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분의 공의로우신 정의 속에서 이 나라가 이끌림을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낙이요 기쁨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릴 것이다. 너희를 무덤에서 내가 이끌어 내겠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적국의 땅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오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할 말이 많은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이 서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부르신 자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세상과 대항하여 세상에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는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갖고 살아나가는 나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법을 긍휼의 법과 자비의 법과 은혜의 법으로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대항시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세상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역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처음 누구 때부터 시작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부터 이 일을 시작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내려오시면서 한 민족을 형성케 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바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샘플로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여겨졌던 성전이 훼파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민족이 없어진 가운데 나라가 망한 가운데 자신들의 살 소망과 어떠한 기대와 생명이 끊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방 민족에게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적국의 땅에 와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있고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적국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25장 이후 26장부터 시작되는 이 에스겔 이후로부터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죠.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이 37장에 있는 본론적인 말씀만 보더라도 마른 뼈들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망한 것 같은 지금 멸망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는 이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총칭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마른 뼈들 같이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난 가운데 골짜기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처지가 이제 이 뼈들을 누가 능히 살리겠느냐 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 외에는 이 마른 뼈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시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적국에 포로되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바대로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붙어 군대와 같이 살아나 또 닫혀있는 무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무덤을 여시고 이들이 무덤에서 빠져나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다시 자기들의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백성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자신들의 조상 때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역사 속에 녹아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이 나라가 멸망을 했고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죽어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갇힌 자들은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자신들이 죽어 있는 가운데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난 이 시간에 이들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그 인생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눈물과 한숨을 쏟게 하시면서도 그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났다, 우리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우리는 망했다, 더 이상의 살 소망과 기대가 없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한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는 망했고 더 망할 수 없는 처절한 자리로 너희를 보내겠다가 아니라 처음에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나라, 내가 왕으로 섬김을 받는 그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에 들어와 너희의 가진 복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나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일은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류 역사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시금 바사 제국이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 세계사 속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실질적인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다시금 찾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볼 때에 처음에 드렸던 질문,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편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이 세상의 가치나 법칙과 이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들이 있고 모든 것을 가졌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오, 이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대우하시는 그 다스리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이 백성의 기쁨이죠. 어린 자녀들이 누구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엄마 손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말 안 듣는다고 그 엄마가 때려도 그 엄마 밑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죠. 아무리 아이를 잘 돌보는 교육을 받고 뭐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편하다, 아이들 때를 맞춰서 우유를 매시매시 정강에 먹여주고 아이의 우는 것을 잘 파악해서 그 요구를 채워주고 이걸 하는 게 아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이 내가 낳은 이 자식을, 내가 내 품에 안은 이 자식을 내가 사랑하고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그 엄마의 사랑과 이 아이를 향한 열정들이 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때, 이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범위 안에 있을 때 이 백성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 하나님 밑에 있을 때에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310조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식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제가 실감하게 되는데 3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리까지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내가 다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쫓겨간 곳이 하늘가라고 할지라도 멀리 이방 먼 민족에게까지 내가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너를 모을 것이고 거기에서 너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너를 그냥 모으고 그냥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끌고 오는가 하면 내 열조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포로 귀환 정책이 이 안에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포로 귀환 정책을 발표하게 되시는데 이 포로 귀환 정책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한 왕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의 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세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 오시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 열조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무엇이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여지는 환상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끼치사 그들을 살리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나라를 다시금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한숨 지어지고 어렵고 또 모든 것이 좌절되고 낙망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가 들어가라 대언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와 같이 생명을 가진 자들로 선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게 하시면 내가 주 앞에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실 일들로 확정하신 일이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 일들은 변화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이상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뼈들같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미 지어진 일들이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내가 보고 확정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다 소원되어 있는 이미 확증되어져 있는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이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복종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복된 자리 놓치지 않는 주 앞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또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생애 속에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또 감찰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 숨쉬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죽어 마른 뼈들이 된 이스라엘을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시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살리신 것 같은 생명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끼쳐주시는 은혜요 진리임을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의 성도의 올바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평생 살아가리라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